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네요. 정동수 목사님이랑 저는 굉장히 좀 친근감이 많은데 나이도 똑같습니다. 나이도 같고 또 공대에서 교수하면서 또 바이블 티처 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뭐 정동수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보면 그 뭐 이 교회 그 풀타임 목회를 거의 하시고 교수하시면서 또 킹제임스 바이블 그 번역까지 하시니까 뭐 쓰리잡 공화국에 사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시고 설교도 너무 잘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해석하신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보기 드문데 정동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그것도 저랑 너무 이렇게 공통점이 많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듣고 이렇게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정동수 목사님은 그 성경적이고 초월적인 그 창조 그거를 또 아주 담대히 자신 있게 설포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그렇게 그 초월적인 창조와 젊은 지구 이거를 자신 있게 설포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담대히 해주시고 사실 그 목사님께서 평소에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과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시리즈라고 네 권의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을 제가 두 세트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에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주시고 식사하시면서 한 분이 그 책 네 권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책인데 다 읽으셔서 제가 너무 좀 고마웠고 미국에 이제 제가 사는 곳은 텍사스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남침례교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남침례교나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달라스 신학교는 미국에서 성경 주석을 가장 잘한다는 그러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거짓 이렇게 달라스 신학교에서 성경 주석을 공부하신 분들인데 거기 보면은 종말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전천년설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대주의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랑 거의 뭐 일맥상통한데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미국에서 가장 오소로티티브하게 그 하는 그 전천년설 뭐 세대주의 이런 것도 뭐 약간 뭐 이단 시비에 오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현 시점에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할 두 가지의 세계관과 이념 전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창조와 진화입니다. 이 창조와 진화는 사실 되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상대가 이게 이스테빌리시게 됐다거나 하여튼 이게 너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지금 현실에 닥치고 있는 싸움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와 자유민주주의 이 이념 싸움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 크리스천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싸움보다는 훨씬 더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만 조금만 크리스천들이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최고 기독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Who is Jesus?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은 딱 두 가지만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외쳐대는 미친 사람이든지 이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4대 성인이니 뭐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침뱉든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조와 진화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경적이고 초월적인 창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유물론적 그 진화를 믿든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진영 중에서 뭐 유신론적 진화론 뭐 그러니까 진화론이 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걸 조종하셨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C.S. 루이스 말처럼 너무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그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크리스찬들이 이 창조와 진화 문제가 나오면 자신이 없어요. 자꾸 기가 죽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회피하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누가 물어오면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의무를 다 하고 책임감을 다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전서 3장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에 관해서 질문에 오거든 우리들이 잘 준비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저희의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정동수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한 50분에 걸쳐서 제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최근에 이렇게 동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창조 과학자들이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믿냐 하면 그 성경 속에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블 스컬러들이 잘 분석을 해서 보니까 성경 전체에 그 어떠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부분이 한 여러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언과 성취, 성경 전체에서. 근데 놀랍게도 한 27%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이 사실은 뭐 그 대언서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그 저기 한국 교회에서는 그 대체 신학의 프레임에 갇혀갖고 그 선지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대언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7%나 되는 그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구나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컬트 와이즈라는 그 창조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그 옛날 진화론의 대부라고 했던 스테판 제이 굴드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 밑에서 그 어떤 고생물 화석학, 인류 화석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컬트 와이즈가 이 성경적 초월적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진화론의 대부 그 교수 밑에서 그 학위를 했어요. 근데 이 컬트 와이즈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성경책을 어느 날 이렇게 딱 놓고 만약에 어떤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창조가 아니고 진화론이 맞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걸 한번 자기가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밤새고 뭐 며칠 밤을 새면서 읽으면서 만약에 초월적인 창조가 아니라면 이건 믿을 수 없지, 이건 믿을 수 없지 하고 이렇게 타고 가위로 오려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남는 거는 진짜 조금밖에 안 남더래요. 그만큼 이 창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를 안 해요. 이 특별히 그 성경적이고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그 젊은 지구, 이거에 대한 그 창조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조와 진화는 여러분, 이게 어떤 과학과 신앙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창조와 진화는 배경신념의 문제입니다. background belief, 배경신념에 관한 거예요. 내가 이 피조세계에 증거들이 있는데 어떠한 배경신념을 갖고 이 증거들을 해석하냐, 그 문제예요. 내가 성경적인 창조의 background belief를 갖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진화론의 그 신념을 갖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떠한 과학과 종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세계관의 문제고 어떠한 배경 신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실증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이언스라는 거는 뭐 이렇게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고 이런 게 이제 실증 과학인데, 그 provable science라 그러죠.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과학, 실증 과학, 그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화나 어떠한 창조가 관찰되지도 않아요. 재현되는 실험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원과학은 어떠한 유사과학이고 provable science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배경 신념의 문제다, 그거를 좀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모든 교육 시스템과 과학계의 패러다임이 너무 진화의 그 철옹성으로 꽉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과서가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배울 때는 그 교과서에서 그 진화론에 관한 챕터는 입시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입시에 이거는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한국에서도 뭐 일반 과학, 자연과학 해갖고 진화론의 어떠한 전제에서부터 모든 거를 풀어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정말 진화론으로 세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더 심한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월적인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그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어떠한 자연주의적 물질적인 그런 과학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고 재림도 믿고 새하늘과 새 땅도 믿는다면 아주 콘시스턴트하게 그 저기 초월적인 창조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의 이제 디베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데 이 진화론자들의 전략은 항상 이 이슈에 대해서 설명, 이걸 갖고 하지를 않고 그 이제 창조론자들을 이제 먼저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좌파들의 그거 전략이랑 비슷하죠. 어떤 이슈를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아예 처음부터 신뢰를 못 갖게 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디베이트를 하면 그 이슈의 뭐 옳고 그름 이거보다는 이제 창조론자들의 그 논문이 이 권위인 학술지에 한 번이라도 게재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검증된 것들인데 교과서에는 진화론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게임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얼 이슈가 어떻게 됐든 그게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 잘 들어보면요, 그 이슈 하나하나 보면 창조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왜 창조가 진화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몸에 세포를 보면 너무너무 신묘망측합니다. 그 저희 몸속에 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 세포 하나에 보잉 747보다도 더 복잡한 그러한 부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품들의 효율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엔진이나 그 화학 공정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그 부품들이 완전하고 동시에 있어야지만 이게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갑자기 동시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생겼다 그러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포 안에 그 세포 핵이 있는데 그 세포 핵의 지름이 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 10에 마이너스 6승 그 정도예요. 미터. 근데 그 안에 2미터도 넘는 그 DNA가 아주 꼬개꼬개 이렇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승 미터 되는 그 세포 핵 안에 2미터나 되는 그러한 DNA가 아주 꼬개꼬개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람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초정밀 고집적 뭐 하이테크 이러는데 이미 우리 세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우리 그 몸의 세포가 100조 개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미터 한 세포에서 2미터씩 나오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지구와 태양 사이를 10번 왕복하고도 남는데요. 우리 몸 안에 DNA가 그렇게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신묘막측한데 이제 그 DNA가 그 안에 랭귀지를 갖고 있어요. 랭귀지, 언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이거 기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윈도우나 이런 아퍼레이셔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현상을 잘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랭귀지가 프로그램이 이미 그 DNA 안에 다 코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스라는 그 아퍼레이셔널 프로그램이 저절로 생길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원숭이가 오랫동안 타이핑한다 해서 저절로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세포라는 부품 자체도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를 우리가 보나 소프트웨어를 보나, 자 이거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거야말로 진짜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 그거야말로 진짜 종교예요. 종교. 맹신의 종교. 그러니까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과학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 그걸 보면 굉장히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한 맹신입니다. 사실은. 예. 자,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이게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 세포나 우리의 뭐 뇌, 우리의 눈 이런 거 보면 스마트폰의 아주 신묘막측한 거랑 복잡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묘막측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분자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진화 창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게 이거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예. 그 한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가? 추방된 지성, 익스펠드라는 그런 그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허용되지 않은 지성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창조 진화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이제 진화의 대부가 리차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랑 마지막 인터뷰를 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벤슈타인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렇게 생명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희미막지하고 복잡한데 이게 정말 어떤 지적인 설계 없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리차드 도킨스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 하는 말이 probably alien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절로 생겼다는 건 자기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대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대답을 하면 외계인, 엘리언이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심어놓고 갔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이파이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우주를 막 이렇게 스캔하면은 막 DNA가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게 그 진화론자들조차도 이렇게 복잡하고 심혈막창한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다고는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보다 더 진화한 외계인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우주에 심어놓고 갔다 그래요. 이게 웃기는 말이 아니라 펜스펄미아라고 그래요. 우주 씨앗이론이라고 그래요. 창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진화도 어떻게 보면 종교예요, 종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거나 이제 불신자들과 신앙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당하는 공격이 이제 창조가 아니라 이거 진화 아니냐, 성경은 창조라고 하는데 성경이 엉터리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화같이 보인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영감된 실질적 기록이 아니라 신화처럼 보인다. 이렇게 그걸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이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준비가 안 되면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제가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창조와 진화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무서운 토픽들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토픽 화성 얘기 나오면 무섭죠, 그죠? 화성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뭐 DNA 얘기 나와도 좀 무섭고, 사실 DNA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제일 스트롱한 웨폰인데, 무기인데 이상하게 두려워해요, 그죠? 예. 그 왜 그러냐면 DNA의 유사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DNA를 분석해 봤더니 그 유사성이 95%에서 98%처럼 정도 된다.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가 아마도 공통 조상에서부터 진화된 거다. 거기에 대한 거의 프루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DNA를 분석하는데 일부 제일 중요한 일부분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95%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95%가 만약에 같다 그래도 그 5%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것도 5%의 차이가 굉장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훨씬 발달해서 전체를 더 자세히 이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화론자들조차도 전체를 아주 자세히 상세히 비교해 보면 84%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진화론자들의 저널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 95%, 98% 그 얘기는 상당히 후퇴가 돼 있어요. 84%까지. 이런 거 근데 아직 교과서는 개정이 안 됐죠, 그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DNA를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염기들의 배열로 이제 이게 컴퓨터 랭귀지랑 상당히 비슷해요. 컴퓨터 랭귀지가 이제 회로 닫고 회로 열고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0과 1로서 0과 1을 조합해 갖고 이제 랭귀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제 DNA도 상당히 그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이렇게 그걸 봤는데 지금은 이게 1차원적인 배열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점핑하면서 멀티 디멘션으로 될 확률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과학자들이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는 미래의 연구 대상이죠. 우리 몸에 있는 DNA 중에 90% 이상은 아직 펑션이 그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크 DNA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전되면서 기능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제 알게 됐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점점 증명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이.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무서운 게 화석이죠, 화석. 화석인데, 사실 화석은 크리스천들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제일 골치 아프고 대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화석이 나오면, 화석 문제가 나오면.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여기 그림에 있죠. 제가 눌러야 됩니까? 예,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예, 여기 보면, 왼쪽 그림은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화석 기록으로, 그죠? 화석 기록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든 화석들을 다, 이때까지 발견된 걸 다 모아보면 왼쪽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이 나옵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보면요, 이제 모든 종이 갑자기 동시에 출현해서 종 안에서의 돌연 변이에 의한 variation은 있지만, 변이는 있지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진화되는 그러한 증거는 화석 기록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 갑자기 모든 종이 출현하는 거가 이제 과학계에서는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고 해갖고요. 그 어느 지층에서 갑자기 모든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석 기록을 기록해보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 같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경이랑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의 변이는 좀 있지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보학적으로 봐더라도 그 돌연변이는 이렇게 provable science, 검증할 수 있는 과학,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있는데 이게 이미 어떠한 기존의 생명 정보에서 이렇게 자꾸 리프로덕션, 카피하면서 에러가 생기는 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대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우리 원래대로 창조했을 때가 좋은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문제들이 나타나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좀 이로운 돌연변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햇빛에 너무 뜨거운데 아프리카 같은 데 살게 되면 그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환경의 영향을 너무 받아갖고 돌연변이가 되면서 더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뜨거운 햇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유전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가 기존에 있는 생명 정보에 약간 loss of information,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잃는 과정에서 유익이 나타난 거지 대부분은 그 정보를 잃을 때 엄청나게 나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 정보가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막 상향식으로 없던 정보가 저절로 생겨서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따가 이제 한 번도 그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이러한 DNA의 그 어떤 뮤테이션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로 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화석 기록으로도 똑같이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화석 기록을 보면 여기 말한 것처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를 하는데 진화를 하려면 조금 조금씩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 화석의 역사 속에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할 때 조금 조금씩 변해가는 그 중간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화석들이 발견됐지만 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해가는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새로 만들어낸 이론이 이제 단속 평형 이론이라고요. 그 punctuated equilibriu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지하게 빠르게 진화가 일어나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화석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별명이 몬스터 theory인데, 몬스터 theory. 갑자기 이제 출현했기 때문에 어떤 중간 화석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너무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화성 얘기 나오면 이제 무서워하죠. 무서워했는데. 자, 다음에 이제 또 지층 뭐 이렇게 지질학, 지층 이런 거 나오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TV에서도 메디아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에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빌리언 수업이 수십억 년 동안 이게 이제 지층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뭐 10cm 먼지가 쌓였는데 뭐 수십만 년 걸린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오른쪽 위에, 제일 오른쪽 위에 여기, 여기를 보면, 이제 지층이 쌓이는데 만약에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쌓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퇴적이 되면서 침식도 일어날 거 아니야. 비 오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퇴적이 되면서 침식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먼지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조금 조금씩 쌓인다 그러면 지층을 이렇게 보면 이게 울퉁불퉁해야 돼요. 왜냐하면 퇴적과 침식이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서도 보면 시루떡같이 굉장히 이렇게 패럴렐하고 나란한 그러한 지층들이 있어요. 약간 요거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침식이, 지층 사이에 침식이 일어날 시간이 없이 그냥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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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스케일로 이게 퇴적, 퇴적, 퇴적 이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창세기 기록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플러드고 엄청난 스케일의 그 홍수였기 때문에 엄청난 퇴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순식간에 쌓이면서 이렇게 그 침식의 흔적이 없이 시루떡같이 나란히 됐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지층들이 이렇게 서로 분리되면서 이렇게 다른 지층들이 이렇게 쌓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죠. 그죠? 그래갖고 실제로 그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그 줄리안 박사하고 볼트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회류 시조를 만들어 갖고요. 거기다 여러 종류의 흙을 흐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여러 종류의 흙을 동시에 이렇게 막 뿌렸어요. 동시에. 그랬더니 이렇게 흘러가면서 서로 입자끼리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시루떡같이 이렇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퇴적, 퇴적, 퇴적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자들 사이에 이렇게 그래비티 솔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게가 조금씩 다르고 입자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서로 분리가 되면서 같은 것끼리 모여서 이렇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그 노아 홍수의 굉장히 큰 스케일의 홍수에 의한 갑작스러운 퇴적, 퇴적, 퇴적 이게 더 설득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무 화석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층을 관통하는 화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쌓인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나무 화석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똑같이 어떤 흙 입자들을 갖다가 여러 걸 섞어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막 뿌려보면 이렇게 쌓이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래비티 솔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입자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층을 이뤄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셨죠? 그죠? 그래갖고 이 시루떡까지 지층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게 퇴적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서로 다른 입자들끼리 이렇게 비슷한 입자들끼리 모이면서 분별이 가능한 지층들을 계속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입자법이라는 걸 해갖고요. 요렇게 이제 쌓이는 것들을 제가 한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과학 이론을 사용해서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샌드 픽처라고 그래갖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있는데, 그 샌드 픽처라고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아마존에 가서.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모래알갱이가 이제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에어버블로 구멍을 이렇게 내놓으면 한꺼번에 이제 그 모든 입자들이 샥 떨어지면서 밑에 이렇게 퇴적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제 샌드픽처로 만든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지층을, 이렇게 패럴렐한 지층들을 이렇게 만들어내, 한꺼번에. 여러분들도 이거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눈으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게 입자들이 분리되면서 나란한 층들을 이루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과학 저널에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요 논문을.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진화론자들이 디베이트를 할 때 창조론자들의 논문은 과학 저널에 실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맨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거는 아주 검증된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창조론자들의 논문이 실리지 못하냐면,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해갖고 어떠한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원리들을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뭐 실험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과학 논문에다가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창세기 6장을 6, 7, 8 하면서 그 창세기에 노아홍수 때 이런 퇴적작용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반증할 수 있다. 아니, 반증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쓰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편집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아는데, 그러면 리뷰어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너 과학 그 하는데 왜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냐? 그 내용은 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빼지 않으면은 과학 저널에 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의 어떤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론자들도 다 이게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경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룰이에요. 지금 과학계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의 헌법은 그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미리 배제하고 반드시 자연 법칙으로만, 자연주의적으로만 해석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뭐 창조 과학자들이 엉터리들이고 뭐 아마추어들이고 뭐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해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자들은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잡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이런 걸 들을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약속을 50분으로 했는데. 예. 이건 이제 지질주상도, 이것도 무서운데,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땅을 파보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를 파도 이렇게 딱 지질주상도대로 나오는 그게 없어요. 어디로 봐도. 그러니까 이 지질주상도는 진화론의 배경 신념 속에 화석들이 간단한 것에서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는 그 배경 신념을 갖고 그냥 순서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다 이렇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 지질주상도지 이게 실제로 파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방사성 동연소와 뭐 그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수박 겉핥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공룡. 이거는 이제 공룡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들으면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화석들이 발견되니까. 또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공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 사랑 침례교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이렇게 초월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룡들은 뭐 중세기 뭐 몇천만 년 전에, 450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멸종됐다, 뭐 이렇게 과학책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애들한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룡 얘기 나와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최근에 공룡의 어떤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동시에 뭐가 발견되냐면, 그 공룡 뼈 속에 적혈구나 뭐 단백질들이 붙어 있는 것과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단백질들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이렇게 늘려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알래스카, 캐나다 뭐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이런 단백질, 부패하지 않은 단백질 신축성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려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DNA나 뭐 단백질들이 굉장히 빨리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4,500만 년 전에 다 멸종됐는데 이게 발견됐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몇만 년만 돼도 다 부패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 공룡이 이 죽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해석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스테리, 이거 아주 설명 못할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공룡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욥기 그 40장에 보면 그 비모스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너 내가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비모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넘버원 애니멀 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모스라는 게. 근데 이 비모스를 설명하는 걸 보면 꼬리가 뭐 백향목처럼 막 흔들리고 이렇게 넓적다리에 강한 힘이 있고 이런 거 보면 공룡이랑 진짜 이렇게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공룡도 내가 만들었는데 너 힘으로 따지면 네가 뭐 이거 이기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격적인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가 굉장히 귀한 거다. 뭐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안에 공룡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짜놓은 그런 파라다임 안에는 지금 이런 게 우리도 성경에 이게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멸종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과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러면 성경이 맞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창조의 그런 어떤 초월적인 지적 설계, 창조 이거에 그다음에 초월적 창조 이거를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피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증거를 갖고도 지성인으로서 성경적인 창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자, 여기서 넘고.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이 창조와 진화 문제는 어떤 과학이냐 종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배경 신념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배경 신념을 갖고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느냐. 근데 창조의 흔적과 증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까 그 뭐 세포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뭐 브레인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뭐 인공지능이 막 판치고 있는데 제가 저기 한국 오면서 이렇게 디스커버리인가 뭐 하여튼 거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직까지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한 쥐의 지능 정도입니다. 쥐.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심혈 막측하잖아요. 그 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기 우리 인류가 얼마 전에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보면서 구글의 알파고에 대해서 경이로운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진짜 굉장한 하이테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되던데요. 그 엄청난 컴퓨터를 돌려 슈퍼컴퓨터를 돌려가면서 엄청난 그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했는데 이세돌은 그냥 자기 브레인 하나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돌의 브레인이 진짜 엄청나고 하이테크고 심혈망측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예. 자, 진화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거보다 사실 반증거가 더 많아요. 제가 뭐 수박 같은 거 잠깐만 보여드렸지만 반증거가 더 많고, 크리스천들이 이런 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잘 들여다보면 그 핵심적인 것들을 이해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 자,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진화를 대적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마치 어느 거와 비슷하냐면 마틴 루터가 그 엄청난 캐톨릭 세력을 그때 대항해서 자기 혼자서 이 구텐베르크 대성당에 대자보 붙인 거랑 비슷해요. 사실 그 엄청난 캐톨릭 세력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대자보를 붙일 때 이거 뭐 계란 바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은.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도의 엄청나게 힘든 싸움인데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그 최소한도 어떠한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진 교수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그 포항대 교수가 이제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이 엄청나게 그 공격의 대상은 뭐였냐면 박성진 교수가 이 성경적 초월적 창조를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반지성이고 반과학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맹신자를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없냐. 중소기업부 장관이랑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설파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확신을 갖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예언과 성취, 이 27%나 되는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 성경에 대한 진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경전은 예언과 성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불경에 일반적인 뭐 교훈들은 있지만, 도덕적인 것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괜히 있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괜히 권위만 실추되고 안 되잖아요. 그죠? 코란에는 이 성경과,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란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죠? 마호메드가 한 AD 그 후로부터 700년 지나서 마호메드가 나와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한테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영토록 이제 다시는 회복불능이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아니 그러니까 1300년이 지난 1948년에 2000년 동안 없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란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자기네 코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딴 이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나면 모슬렘들은 뭉칩니다. 이게 없어져야지 코란의 권위가 실추가 안 되는데. 이만큼 그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초월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에 대한 아, 기록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죠?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동의 못 하시면 사실 뭐 부활, 재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게 그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걸로만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콘시스터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그 어떤 그 초월적이고 성경적인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라는 거를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그 아주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여기 사랑 침례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잘 배우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일단 1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